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주 대적 중에 한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해양 민족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7절. 네, 위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지점은 숫곳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보이시죠? 이렇게 숫곳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직진 코스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진 코스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의 길로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이렇게 해양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이주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지역은 이 당시 물론 요즘에도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런 세상에서 강한 자만 버티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 지역을 오랜 기간 차지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강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이거 역시 앞에 PPT 화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옥에 이르렀더라. 제가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진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저기 해양 지역에 위치했던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진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이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극비리에 그 기술을 붙여서 다른 나라에 잘 전수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기술이 필요하면 직접 이 블레셋에 와서 그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무기를 사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쉽사리 이렇게 전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청동기 이스라엘의 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인데 일부 지도층 몇 명만 블레셋에 가서 비싸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만 소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대부분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서민들은 청동기 무기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청동기 무기는 철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뎌서 이 청동기와 철기가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 해양 요충지에서 철기 기술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 봐도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것은 다윗이 왕권을 잡은 후반부입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서 헷 사람 우리아라고 있죠. 근데 그 헷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보통 히타이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이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이나 오늘 본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아직은 청동기 문명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공식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적인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 다윗을 살벌한 악인 사울이 점점 이렇게 조여오고 있고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숨죽여서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23장과 바로 앞에 있는 22장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분위기를 좀 느껴보겠습니다. 자,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는 다윗이 숨죽여서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인데, 자, 22장 5절입니다. 이것은 PPT에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둘람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땅 내륙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경계선에서 숨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악인 사울에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사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다가는 사울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숨어있던 다윗이 발각이 됩니다. 다윗의 은신처가 발각이 되죠. 그리고 22장 중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가 속한 성읍을 몰살시킵니다.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22장 중후반의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 아이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냐면 각 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분배하죠.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삽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사명은 무엇인가?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의 성읍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사장 성읍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몰살시키는 내용이 바로 2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 23장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을까요? 그 레위 지파를 잔혹하게 몰살시킨 사울의 광기가 지금 자신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어찌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23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숨어 있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탈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다지파와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소속은 이스라엘 유다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이 그일라가 유다지파 소속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렇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탈취함으로써 이렇게 배를 불렸던 그렇게 먹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마당에서 이 그일라 백성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앞장 22장 후반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할 수 있죠.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가 속한 송업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이 2절에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생활비도 모자랄 판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 딸이 입원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의 딸이 갑작스럽게 입원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오지랖 부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명명해봤습니다. 오지랖 기도. 어찌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괜찮아, 너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방금 읽었던 2절에 따르면 다윗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은 철기, 강한 철기 무기를 소유한 호전적인 해양 민족입니다. 다윗은 한번 앞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아둘람에서 400명과 함께 다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장 13절에 가면 그 400명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일행이 6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23장 13절에 보면 숫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인구는 늘어났지만 6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통한 자들, 변두리에 속한 자들, 쉽게 말하면 싸움에 능하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상대할 수 있을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들이 블레셋과 싸운다라면 100전 100패입니다. 자, 2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지랖을 부리자, 시쳇말로 오지랖을 부리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지금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합리적인 조언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멈춰야 되는데 4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을 넘기겠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순종의 결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그 싸움은 전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한번 9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9장 16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마을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역할입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고 엉뚱하게, 어찌 보면 엉뚱하게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 입장에서는 더 속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그일라 백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다시 23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23장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입니다. 23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은혜를 입은 그일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욕망에 근거한 기도를 했겠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그일라 백성으로부터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혼자 다윗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블레셋에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합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상황을 보면 또 보호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또 펼쳐지는데 자, 15절에 이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십광야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십광야 어찌 보면 다윗은 어디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조금은 안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십광야로 갔는데 자 19절에 보면 또 이 십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다윗이 숨어있던 그 위치를 그냥 대략 어디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위치를 찾아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모아서 사울에게 십사람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십사람들 역시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위기가 처해진 거죠. 위기를 하나 넘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온 건데 자 그런데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사가 거의 다윗 앞에 이르렀고 상황만 보면 이제 다윗 죽겠구나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 지역만 전쟁으로 따지면 국지전처럼 그렇게 일부 지역만 들어왔다가 약간 이제 전면전처럼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급하게 듣고 다윗을 쫓다가 그 소식을 듣고 후퇴한 다음에 아 안 되겠구나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위기를 잠깐 모면하고 그렇게 23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다윗은 매우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왜 사울에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왜 바보같이 무기력하게 도망갔는가? 사실 블레셋을 그렇게 쳤다라면 그 전투력을 가지고 그 용감함을 가지고 블레셋이 아닌 사울을 향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찌됐든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부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블레셋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는 용감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서 다윗이 쓴 시인데 한번 시편 5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54편 옆에 이렇게 보면 제목이 쓰여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인데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십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다윗이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한 것을 넘어서 너무 황당했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려 기도하고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갑니다. 자,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인데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3절 초반에 낯선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이 낯선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같은 그런 이방인을 뜻하는 거겠죠. 하지만 십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나요? 유다지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 십사람에게서 이방인과 같은 낯선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이렇게 연결해 보자면 사울도 이방인이 아니죠. 낯선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도 낯선 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신약의 한 사건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반목하며 갈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 싸움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갈등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반목하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익명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바울과 절친했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사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저 여인들은 누구죠? 반목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저 여인들을 조금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이단이나 외부 세력이 아니라 비록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지만 같은 편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같은 바울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한 구절만 볼게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장 2절과 3절까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례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단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 개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르게 두 부를 향해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는 다윗,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십사람들을 치지 않는 다윗, 그리고 배신한 그일랄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답답해 보입니다. 아니 좀 소심하게라도 좀 복수를 하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쳤던 그 용감함을 가지고 그들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바보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신자끼리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반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 복음에 함께 힘쓰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외부인이거나 낯선 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시편 54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낯선 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낯선 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들이 낯선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데 그들에게서 이방인의 모습이 느껴져서 속상하다라고 토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5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오 낯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기에 블레셋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자 다윗을 향해 낯선 자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54편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대조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실은 이방인이 아님에도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만 제가 잘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날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던지며 싸우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낯선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낯선 자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시편 54편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앞에, 내 앞에 두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낯선 자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낯선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낯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않을 때 우리가 낯선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이 복임을 알고 그렇게 한 주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